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참 반갑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서도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소셜 딜레마라고 하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실리콘밸리의 전문가들이 용기를 내서 인터뷰를 하면서 자신들이 만들어낸 이 소셜미디어의 그 위험성에 대해서 인터뷰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 검색을 했을 때 내가 검색했던 물건이 나중에 이렇게 광고 배너로 뜨는, 그래서 조금 당황하셨던 적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유튜브도 그렇습니다. 유튜브도 내가 어떤 그런 제목을 쳐서 그 영상을 보면 그것에 대한 관련된 영상들이 주르륵 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의 검색 기록을 수집하고 또 분석해서 우리가 클릭할 만한 그 광고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띄우는 그런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몇십 년 동안 인간은 사실은 그렇게 뭐 발전되지 않았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는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슈퍼컴퓨터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을 일일이 다 분석을 하고 내 관심을 끌고 또 내 입맛에 맞는 그 광고들, 그런 컨텐츠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주입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목표와는, 내 생각과는 그런 다른 목표들을 계속해서 제시하고 또 접근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슈퍼컴퓨터를 이길 수 있느냐라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값진 인생을 살 수 없도록 다른 목표를 계속해서 주입하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그렇게 낭비하게 만드는 그런 위험성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미에 보면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던 그 전문가들이 자기의 자녀들에게는 핸드폰 사용을 금지한다라고 하는 그런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알림 설정을 또 꺼놓으라고 합니다. 추천 영상을 받지 않으라고 합니다. 필요하지 않은 정보로부터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또 이 다큐멘터리에서 또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가짜 뉴스입니다. 계속해서 이 가짜 뉴스를 그럴듯하게 유튜브나 이런 영상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보내면 사람들은 그것에 주입이 돼서 그것이 정말 맞는 영상인지 그것이 틀린 것인지 분별력이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이 관련해서 이 백신을 맞는 데 대해서 666이다, 베리칩이다,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는 뉴스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영상들을 보면 이렇게 불안해지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통제력을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만들고 있고 또 그 세계 안에 우리는 갇혀 있어서 그러다 보니 이 사회가 점점 이렇게 나뉘고 분열되고 또 붕괴되어 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엊그제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의 수요일이라고 해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이 사순절 시작하는 제의 수요일에 이 이마에다가 이 제를 뿌리고 십자가를 이렇게 긋고 사순절을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몇 번 사순절을 이 제의 수요일에 시작을 해 보았는데요. 그러면서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 40일 동안 정말 예수님을 깊이 있게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더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하며 회개하고 또 절제하며 정말 더 강력한 믿음과 영성을 세우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 사순절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40이라는 숫자가 참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노아 홍수 40일 동안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방황을 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40일간 금식을 하신 이후에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 40이라는 숫자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고난과 또 시련과 인내를 상징하는 그런 숫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이 사순절을 시작하며 하나님께 구해야 할 열매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특별히 이 40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또 거룩한 열매들을 맺어가는, 특별히 육체의 소욕을 줄여가며 또 성령에 그 민감하며 또 절제하며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증거하기 원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성령의 감동을 받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 5장 앞부분에 보면 육체의 일과 또 성령의 열매를 비교해서 설명을 합니다. 육체의 일은 인간의 이기심을 따라 행할 때 맺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오늘 본문 21절을 한번 보실까요?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와 같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지저분한 목록을 나열하려면 한도 끝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기심의 욕망,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의 이기심의 끝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욕망이 얼마나 꼬리를 물고 가는지 그렇게 21절에서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라고 말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성령을 따라갈 때 또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될 때 얻어지는 결과물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열매라는 것은 봄부터 이 꽃을 피우고 또 열매를 맺어 한 여름을 버틴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나무가 어떤 열매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도 그 열매로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육체의 욕망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 육체의 이기심의 욕망대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포도나무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와 가장 부딪히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드는 그 성령에 반대되는 육체의 본성, 이 육체의 욕심, 이끌림입니다. 이 두 사이에서 우리는 늘 고민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이 생각이 납니다. 목회 중에서 할 수 있으면 여성분을 함께 신방을 갈 때 여성분을 차에 태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여성분을 태울 때에는 옆에 옆좌석에는 절대로 이 여성분을 태워본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교인들하고 악수를 할 때 여성분들하고는 악수도 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불만을 제기하죠. 목사님이 이렇게 자꾸만 거리감을 두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컴플레인을 하지만, 그러나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대방을 못 믿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못 믿어서 그렇게 피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성령과 육체 사이에서 갈등을 했는데 그래서 나를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힘이 결코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체의 소욕이 우리한테 너무나 편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의 소욕에 더 마음이 가고 그것이 더 편하게 다가오지만, 그래서 그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 육체의 소욕에 넘어가지만,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반드시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육체의 소욕을 반드시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에 우리가 40일 동안 함께 기도하면서 절제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오늘 맺게 되는 그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아홉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또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였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심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심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는 것입니다. 철을 기다리며 소산을 내기까지 인내를 해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될 몫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폭풍이 치면 이 방도를 세우고 또 가뭄이 닥치면 물을 어떻게 끌어들여야 될지 그런 방도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소욕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떤 부분에서 많이 넘어지는 것인가라는 것을 한번 우리 자신을 깊이 있게 한번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나의 몫을, 나의 그런 방도를,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이 사순절 기간에 열매 중에서 마지막 그 열매, 이 절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성령의 열매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절제하고 좀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그런데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좀 성격이 다릅니다. 이 외부에서 오는 그런 자극이나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떤 그 고난과 시련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참고 이겨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절제라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을 이기는 것입니다. 내 본능과 내 욕심과 내 욕구들을 참아내면서 싸우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열매가 바로 이 절제라고 하는 열매인데요. 여러분, 절제가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절제로 그 나머지 열매들을 다 통제하라는 것입니다. 이 절제로 균형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여러분 절제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맺기가 힘든 열매가 절제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절제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이 어떤지 우리가 대략 또 짐작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열매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열매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최고의 은사입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이 사랑은 정말 최고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랑도 절제가 안 된다고 한다면 이 사랑도 폭력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 사랑이 무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능력도 좋고 사랑도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지나치면요, 그러면 사람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능력에도 반드시 이 절제의 은사가, 이 절제의 열매가 맺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절제라는 것은 영어로 self-control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통제하는 것입니다. 국어사전에 보니까 정도에 넘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고 제한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절제라는 것, 통제하는 것,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슨 기준으로 통제를 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기준을 삼아서 절제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기준점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면, 여러분 메달을 받으려면 그 목표가 반드시 있다면 선수는 절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제하지 않으면 그러면 절대로 그 이길 수가 없고 메달을 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성악하시는 집사님께서 한국에 갔다 오셨는데 한국의 방송에 출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인터뷰하는 내용을 제가 보았는데 여태까지 이 목을 관리하기 위해서 자기의 실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번도 술, 담배를 입에 대본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무슨 성직자도 아니고 아 저렇게까지 저렇게 하실까 참 인상적이면서 저렇게 해야지 이길 수 있고 또 실력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제라는 것은 한마디로 멈출 줄 아는 힘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육체의 소욕을 멈출 줄 아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그 탐심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인데 한번 보실까요?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이미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그 육체의 소욕, 그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분상 이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육체의 소욕을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신분상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여러분 성경에서 절제는 바로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잠언 16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노를 다스리고 또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이 용사보다도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이 용사라는 개념은 참 대단한 개념입니다. 남자의 자존심이고 또 최고의 칭찬이고 존경입니다. 그러나 그 멋진 용사보다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 그 분노를 참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멋진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또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노하기를 더디하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또 27절에 보시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절제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틈을 보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 분노가 일어나도 그 분노를 표출하지 말라라고 절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절제해야 될 영역이 얼마나 많은 것인지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육체 소욕이 얼마나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어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이번 사순절을 보낼 것인가 함께 고민하며 또 묵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반드시 사람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사람은 안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 때문에 시험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교회를 다니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그렇게 좀 그래도 와닿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그 말은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달라지지 않았는데 예수 믿고 저렇게 형편없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가 진짜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달라지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옛사람은 죽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새 생명으로 변화된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지독하게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철저히 반성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사순절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사는 법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십니다. 그 감동을 받으면 우리는 이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행동과 내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 것.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목적이고 우리가 그 모습을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과 후가 우리에게는 뚜렷하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순절이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지만 너무나도 엉성하고 너무나도 잘못된 믿음으로 살아왔다면 또 내 육체의 소욕을 줄이지 못하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그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있는 삶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번 40일 기간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놓치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나라는 그 나무에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져서 나의 열매를 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정말 나의 열매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세워져 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